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현대 장비도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 둘레를 다 수축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누구일까? BC 586년, 예수님 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어요.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가지고 포로의 몸으로 태어난 느헤미야. 그는 그 나라의 악한 풍습하에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39년에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함락을 당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로 빼앗겼는데 바벨론한테. 그 바벨론이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20년, 아닥사스 왕은 주전 445년에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년 왕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술 따르는 관원 천하게 보이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독약을 풀었으면 제가 죽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술 따르는 관원이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 시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성전에 기초돌을 놓고 주춧돌만 놓았지 성전을 수축을 못했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15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키고 말았어요. 이때에 아닥사스 20년에 술 따르는 관원장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기도했는가? 하나님만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세상에 지도자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되 ACTS, AC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서 풀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X의 기도를 했다. ACT라는 말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A, Adoration, 찬양을 했어요. C, Confession,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T, Thanksgiving,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Adoration,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실성을 발휘했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찬양만 드린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요. 오늘 지도자가 회개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참 지도자라고 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도자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Thanksgiving,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신 줄 알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서플리케이션, 탄원의 기도를 하는데 무슨 탄원을 합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서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 아닥서스 왕으로 하여금 성을 수축하는 일에 협력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닥서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지구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의 기도를 지구력 있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혜와 지도력을 산출하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에 52일 만에 대성공을 이루는 느헤미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처럼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국가를 갱신시키는 일을 그가 시행을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도 국가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에스라를 시켜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전 동안 하루 6시간씩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청중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일어나 서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을 6시간을 읽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사회개혁과 국가개혁을 시행한 것이 16세기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건 슬로간 중에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전통이 아니에요. 어떤 습관이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투라, 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일이 단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경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일상적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성경보다 우리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을 말해야 됩니다. 경험을 우리 후손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 변혁을 시키는데도 사실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론과 투표를 통해서 돈의 힘을 빌려서 오늘 권위 있게 이것을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교회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만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모든 일을 대답을 얻기에 거기에 길이 찾아지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성경 권위의 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굉장한 자연 계시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시가 훌륭한 건 분명하지만은 한계에 있어요. 자연계시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완전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9편 7절 이하에서는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계시는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하며 달고 상이 크도다. 7절로 11절까지 성경 계시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하다고 그랬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성경 계시예요. 그 성경만으로는 충분하다는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된 것입니다.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논쟁이나 능력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만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다가올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예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하며 한을 풀지도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이렇게 진단한 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터인데 세상처럼 부패해지고 표면만을 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은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날을 위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다섯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당하는 이 고통을 내 형제들이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줬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적보다 회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직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성경 전체를 순서로 따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개인 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해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내가 철야 기도를 매일 한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으로 내가 성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와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개인 개인이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아이로 돌아갈 수 없지요. 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말이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상태는 아닙니까? 철 좀 들어라. 크리스천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답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나 기억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말을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 교육도 충분하다. 교회 교육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이 극동방송 또 CBS 기독교 방송에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매주 방송이 됐는데 그 방영될 때 극동방송국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제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테이프 신청하는 것을 분석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 목사님 잘 참고하시고 설교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 내용은 테이프가 가장 많이 주문되고 팔린 건건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본질 문제의 순서로 테이프가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경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꿈으로 당나귀로 듣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이제는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앞집에 미스 김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시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과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감춰진 진리까지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 일,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지와 예정과 효과적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로마서 8장에 적나라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교육시키고 인도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계명 주셨지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팽기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자를 돕겠다고 우리 서울교회가 아가페 타운을 건설했어요. 그때 그 아가페 타운을 건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기어코 우리는 아가페 타운을 건설했습니다. 1535년에 제네바 시는 아주 음탕하고 강간과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폭력과 도박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1536년에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교회의 수속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러나 2년 후에 시의 무시를 당하고 그는 거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1941년 9월 달에 다시 제네바로 칼빈을 재청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칼빈이 성경을 무기로 떠날 때 하던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제네바가 변할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 목사님의 성경적 설교로 인해서 제네바가 변하기 시작하고 유럽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근대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농업, 상공업, 산업자금 증식, 농지 임대세 인정, 이자 합법화, 사유재산 제도가 그때 생겨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때에 다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노동 신성, 직업 귀천을 다 그는 망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더니 마침내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교인들이 주일날 헌금을 안 해요. 지금도 독일 같은 나라는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 문 앞에 이런 헌금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직업을 택할 때 직업난에 종교난이 있어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난 개혁교 교인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 직장에서 세금 떼듯이 종교세를 떼어갑니다. 그 종교세를 걷어다가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골고루 똑같이 보내줘요. 그 목사님이 헌금 액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해주니까. 그런데 칼빈 목사님은 구제 헌금을 강조했어요. 그건 국가가 하는 거고 우리는 구제를 하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강조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특별히 환자를 많이 돕는 일을 칼빈은 계속했던 것입니다. 제네바 대학을 설립해서 교육혁명도 일으켰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27살 때 저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집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칼빈의 개혁운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일이 시행이 되어서 오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장로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의사 선생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시험을 치겠지요. 그 자격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5년 동안 세미나 한 번 안 가신 분 죄송합니다. 의사 자격 없어요. 의사 자격 없어요. 의학이 얼마나 하루같이 달라지는데 자격 없어요.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는 목사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으로 기도와 말씀만이 항상 함께해야 새로운 교회, 국가, 사회가 건설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서울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서울교회, 총회 표어와 같지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서울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다시 건설하는 아름다운 서울교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동강력으로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은 불변해요.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꼭 지켜집니다. 약속을 기초로 해서 갱신되는 서울교회,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계대를 꼭 이루는 서울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킬 수 있어요. 오늘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TV 뉴스를 보실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가슴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터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한반도의 정세를 예측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측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변혁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이 한 해 동안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 때 서방교회에서는 공관복음서의 예전을 따라서 예수님의 유월절 양 구속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 서방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져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기뻐하는 것이 성찬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대로 크게 기뻐했더라. 떡을 떼며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예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와 감사.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니 체험적 신앙을 또 고백해야 돼요. 회개, 감사, 체험.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백성된 표를 받은 사람답게 결심한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하는 마음을 갖고 28절에 말씀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당파는 없는지 음란과 이단과 우상과 거짓의 삶은 내 주변에 없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시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떡 위에 손을 얹고 비옵나니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이 떡을 받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받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전하는 분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서로 고백하고 받으시고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는 그리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떡 먼저 드시지 마시고 손에 드신 채로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높이 오른손으로 드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잔을 돌리시며 받아 마시라고 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 몸속에 흘러가는 모든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한 심령, 악한 죄를 용서하시되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에 동참한 모든 사람마다 주님과 연합되는 체험을 갖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계속 누리고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받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전하는 분은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그리고 체험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며 결심의 기도를, 무엇보다도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잔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잔을 받으시는 분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